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세제 개편안이 미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은 오늘 새벽 진행한 표결에서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해당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세제 개편안은 다시 하원으로 넘겨져 오늘 재표결에 붙여집니다. 하원은 어제 세제 개편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27표, 반대 203표로 가결했으나 일부 조항이 규정에 어긋났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표결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 법안의 일부 기술적인 부분만 수정됐기 때문에 하원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제 개편안이 하원 통과 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되면 미국은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세금 제도를 개편하게 됩니다. 대통령 서명 후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이번 세제 개편안은 약 1조 5천억 달러의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업 외교관 출신인 수잔 손튼 씨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로 지명했습니다. 손튼 차관보 지명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해당 업무를 대행 형식으로 맡아왔습니다. 동아태 차관보 등 미국 정부 고위직 지명자는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손튼 차관보 대행은 1991년부터 국무부에서 활동했으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동아태 담당 차관보 후보로 강력히 추천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특히 북한과 중국과 관련한 외교 문제를 다루는데 중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거의 1년이 다 돼가지만 여러 국무부 요직이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최대 거점인 모술 탈환 작전에서 숨진 민간인 수가 9천 명에서 1만 1천 명에 이른다고 미국의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이 유엔과 국제사면위원회 등의 통계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지난 9개월간 모술 격퇴전에서 숨진 것으로 파악된 민간인 규모입니다. 이는 앞서 알려진 것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사망자 가운데 적어도 3,200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 사이 이라크군 또는 연합군의 공습으로 숨졌습니다. 이라크 정부와 미국 주도 연합군은 모술 탈환 과정에서 326명이 사망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편 IS는 지난 2014년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을 점령했으며 이라크 정부군은 지난해 10월부터 탈환 작전을 펼친 결과 올해 7월 이 지역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비난하는 유엔 결의안 표결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어제 트위터를 통해 오는 21일 미국의 결정을 비난하는 표결이 실시될 예정이라며 미국은 어떤 표를 던지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항상 더 많은 것을 하고 더 많이 줄 것을 요구받는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미국 대사관을 어디에 둘지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도운 이웃들이 우리를 겨냥하길 기대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비상총회는 아랍 국가들의 요청으로 열리며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것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리야드 만수르 유엔 팔레스타인 측 대사는 어제 유엔 총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무효로 하는 결의안 초안을 표결에 붙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1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해당 결의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총 15개 안보리 회원국 가운데 14개 나라가 이 결의안을 지지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로 채택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미얀마가 유엔이 독립적으로 실시하는 인권상황조사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양희 유엔 미얀마 담당 인권특별보고관은 오는 성명을 통해 미얀마 정부가 유엔 조사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며 이 보고관의 미얀마 현장 시찰 또한 임기 내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고관은 당초 오는 1월 라카인주에 거주하는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 등에 대한 인권상하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미얀마를 방문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이 보고관은 미얀마 정부가 조사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라카인주를 비롯해 미얀마 전역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8월 말 이후 미얀마 정부와 군부의 탄압을 피해 로힝야족 65만 명 이상이 방글라데시로 피신했습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군부와 정부 지도자들의 탄압은 인종 청소의 교과서적인 예라며 비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인간은 지금껏 끊임없이 자신이 사는 지구와 또 우주에 대해 알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류의 역사는 여기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셈인데요. 눈부신 과학의 발전에도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찾지 못한 해답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흥미로운 한 연구 결과가 이런 우리의 궁금증에 해답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덴마크의 한 연구진은 별의 죽음이 지구의 날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거대한 질량의 별이 폭발하는 현상, 즉 초신성을 두고 별이 죽어가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분출되는 우주 광선이 구름을 만들어내면서 지구대기에 비를 뿌리거나 기후를 냉각시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팀은 이런 현상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이 지구의 빙하기나 온난기를 가져온다고 분석했는데요. 태양의 활동이 활발할 때는 우주 광선이 지구 대기권 침투를 억제해서 이 온난기가 오게 되고 반대로 태양 활동이 잠잠하면 우주 광선의 투입이 늘면서 빙하기가 올 수 있다는 설명이죠. 저 멀리 있는 별이지만 우리 인류의 삶에 이 별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1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 끼나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까요? 12월 21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1도, 신의주 영하 10도에서 영상 1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9도에서 영상 2도, 함흥 영하 9도에서 영상 7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9에서 영하 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볼까요? 오늘 첫 곡은 앨런 핸더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Yours, 난 당신의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I wear your winter coat, the one you love to wear, so I keep feeling close to us beyond compare. The moment's waking up, you catch me in your eyes, that beauty on my pillow that holds me in the night. And I will find my strength to untape my mouth when I used to be afraid of the world. My heart is ready to burst, 'cause I feel like I'm ready for love, and I wanna be your everything and more. And I know every day I say it, but I just want you to be sure,
dark. Your eyes, they keep me steady, so nothing could fall apart. And I will find my strength to untap my mouth when I used to be afraid of the words. But with you, I've learned just to let it out. Now my heart is ready to burst as I feel like I'm ready for love. And I wanna be your everything and more. And I know every day I say it, but I just want you to be sure that I am yours. That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유럽연합 EU가 지나치게 싼 값에 물건이나 용역을 내다 파는 나라들을 겨냥한 새 반덤핑 규정을 오늘 발효시켰는데요. 중국이 여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 수감 중인 언론인이 52명에 이르러서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밝혔고요. 이어서 인기 높은 K-POP, 이 한국 대중음악 가수 종현의 사망 소식을 외신들이 집중 보도하고 있는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새 반덤핑 규정을 발효시켰다고요?
네. 이 어떤 나라의 수출품이 너무 싸서 수입한 나라의 산업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를 덤핑이라고 하는데요. 유럽연합, EU가 이런 덤핑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오늘자로 발효시켰습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주로 철강 분야에 이 반덤핑 관세 부과를 비롯한 규제가 집중됐는데요. 이 철강을 포함해서 각 분야에서 EU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중국이라서 이번 조치는 사실상 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독일 DPA통신이 설명했습니다.
예, 이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규제를 내놓은 이유는 뭔가요?
중국 물건과 용역의 덤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난해 말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난 2011년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국제통상무대에 등장했는데요. 이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국영기업 상품이 대부분인 이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 특성상 이 다른 시장경제 국가들과 공정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15년 동안 비시장경제 지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품에 대한 덤핑 조사를 할 때는 대체국 가격 적용 제도를 시행했는데요. 이게 지난해로 이 15년 시한이 만료된 겁니다.
예, 비시장경제 지위의 시한이 다 됐으면 이 자동으로 다른 시장경제 국가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닌가요?
예, 그게 중국 정부의 주장인데요. EU와 미국이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자동으로 주는 것을 거부해서 아직 다른 나라와 같은 대우를 중국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WTO에 제출한 법률 의견서에서 중국이 시장경제에 자리 잡을 기회였던 15년 시한이 지났지만 중국이 아직도 통제경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 국가로 볼 수 없다는 요지로 미국 정부가 진술했습니다.
예, 그래서 EU가 이 중국 상품의 덤핑을 판단할 특별한 규정을 만든 건데 이 어떤 기준입니까?
예, 중국에 대해서 지난해까지 15년 동안 시행한 대체국 가격 적용제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 대체국 가격 적용제는 대체국, 그러니까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인정받는 제3국의 물건값과 비교해서 싸면 덤핑으로 판정하는 건데요. EU가 오늘부터 새로 만든 규정은 중국과 엇비슷한 수준에 있는 국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 공정한 값을 산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비교할 나라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긴 했지만 이전 규정과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예, 중국의 반응이 알려졌습니까?
예, 중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서 EU의 이번 조치는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중국의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조치에 필요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이 WTO의 어떤 규정을 위반했다는 건가요?
예, 중국이라는 특정한 국가를 겨냥한 반덤핑 규제를 만든 게 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통상을 추구하는 WTO 재반 규칙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 측의 이 같은 인식은 자국이 시장경제국가 지위를 얻었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어서요. EU 측은 이런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EU가 이 추가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고요?
네, EU는 조만간 덤핑 판매를 비롯한 불공정 무역 행위를 일삼는 나라와 해당 분야를 조사한 종합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도 사실상 중국이 주 대상인 것으로 유럽 현지 매체들이 전했는데요. EU 회원국 내에서 철강과 주요 제조업 관계자들이 그동안 꾸준히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고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에 수감 중인 언론인이 52명에 이른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네,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최근 연례 보고서를 냈는데요. 중국 당국이 올 한 해 52명에 달하는 언론인을 잡아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정부 비판 보도 등으로 구금 중인 언론 종사자는 총 326명인데요. 이 가운데 약 절반이 중국과 터키, 시리아, 이란, 그리고 베트남 등지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예, 얼마 전 중국에서 이 한국 기자들이 공격받은 일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을 수행하던 사진 기자들이 중국 측 경호 요원들로부터 폭행당했던 일이 이 언론 탄압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서 이번 보고서가 특히 관심을 끄는데요. 국경 없는 기자회 측은 중국의 언론 자유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7월 수감 중에 간암이 급격히 진행돼서 사망한 인권운동가 류 샤오보와 역시 수감 중에 병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달 뇌종양으로 사망한 이 반체제 시민 기자 양퉁옌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 언론인들을 포함해서 중국 당국의 비판적인 사람들을 잡아가둔 뒤에 이 구금 기간을 계속 연장해서 이 건강이 악화돼 사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 이 중국의 언론 자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이 국경 없는 기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2017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중국은 이 조사 대상 180개 나라 가운데 176위에 머물렀습니다. 최하위권에 머문 건데요. 이 조사에서 꼴찌는 북한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 취재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언론인도 많다고요.
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올 한 해 전 세계 취재 현장에서 사망한 언론인이 최소한 65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인이 가장 많이 숨진 나라는 시리아와 멕시코인데요. 시리아에서 12명, 멕시코에서 11명이 올해 각각 목숨을 잃었고요. 이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도 많은 언론인이 사망했습니다.
예, 뭐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 뭐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 중인 나라들인데 멕시코는 전쟁 중이 아닌데 왜 그런 거죠?
마약 조직 또는 정치폭력 집단의 범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국경 없는 기자회는 설명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정치적 부패나 조직 범죄를 다루는 멕시코 언론인들은 위협을 받거나 살해되는 경우가 많다고 국경 없는 기자회가 지적하면서 멕시코는 이 전쟁 중인 곳을 제외하고 가장 언론인들에게 위험한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처럼 전쟁 중이 아니면서 이 언론인 사망이 많은 나라는 또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예, 필리핀이 꼽혔는데요. 이 필리핀에서 올 한 해 언론인 5명이 총격을 받았고 지금까지 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4천여 명에 이르는 마약 혐의 의심자들을 현장에서 사살하도록 한 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강압적인 통치 방식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인권단체들은 보고 있는데요. 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얼마 전에 이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 매체들의 심한 욕설을 한 뒤에 언론인이라는 이유로 암살을 면제받지는 못한 다는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인기 높은 한국의 대중음악 가수가 숨졌는데요. 외신들이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다고요?
네, 이 아시아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사랑받는 한국 대중음악을 K-POP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K-POP 가수 종현이 며칠 전에 서울 시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한국 언론은 보도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할리우드 라이프와 버라이어티 같은 연예 문화 전문 매체들은 물론이고 워싱턴포스트와 CNN, 영국 공영방송 BBC를 비롯한 여러 나라 언론이 이 사건을 집중 조명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먼저 이 숨진 가수 종현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살펴볼까요?
본명은 김종현이고요. 2008년 5인조 남성 중창단 샤이니의 일원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주제곡이기도 했던 샤이니의 노래 Stand By Me 잠시 들어보셨는데요. 그 밖에도 누난 너무 예뻐, 링딩동, 셜록 같은 노래로 한국과 일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고요. 유럽과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종현은 가수이자 춤꾼, 작곡자, 또 제작자로 크게 활약했다고 영국의 BBC 방송은 설명했는데요. 영국 신문 가디언은 종현을 K-POP의 왕자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종현은 최근 주변 사람들에게 우울증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18일 27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예. 자, 가수 종현의 사망 사건 외신들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특히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요?
예, 크게 두 갈래인데요. 먼저 전 세계 K-POP 팬들이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는 현상 보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인기 스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 했던 배경에 대한 분석들입니다.
예. 자, 인기 스타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했던 배경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전문화된 한국의 연예 기획사들이 가수와 연예인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생기는 높은 중압감을 외신들은 첫 손에 꼽았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많은 연예인들이 언젠가 크게 성공하기를 꿈꾸면서 살인적인 일정을 감내한다고 적었는데요. 미국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는 K-POP 스타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의 행동 규범을 요구받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신랄한 비판을 받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한국의 높은 자살률을 언급한 경우도 있었다고요?
네, 미국 공영방송 NPR은 비단 K-POP뿐만 아니라 K-POP 스타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를 비판했습니다. 이 방송은 한국에서 매일 40명이 자살로 삶을 마감한다는 보고서를 인용했는데요. 이 근로자들의 업무 시간이 길고 청소년들은 공부 압박에 시달리는 문화가 이런 결과를 만든 일부 원인이라고 짚었습니다. 이 한국은 이른바 선진국들의 모임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이 1990년대 이후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NPR은 지적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단일 세제 개편 법안이 오늘 새벽 연방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 하원은 이 법안을 다시 처리할 예정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하원의원 선거 결과가 단 한 표 차로 갈렸습니다. 지난 2002년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가 오는 2026년이나 203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획 중이라고 밝힌 소식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세제 개편 법안 통과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연방 상원이 단일 세제 개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On this vote, the ayes are 51, the nays are 48.
네, 표결 결과를 전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목소리를 들으셨는데요. 들으신 대로 세제 개편 법안이 찬성 51대 반대 48로 통과됐습니다.
예, 이 51대 48이라면 상원이 100석이니까 한 표가 모자라는데요. 누가 기권했나요?
아닙니다. 암투병 중인 이 공화당 소속의 존 맥케인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나머지 공화당 의원 51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요. 민주당과 무소속 48명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예,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세제 개편안 상원 통과 장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결국 모든 그 공화당 상원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군요.
맞습니다. 특히 플로리다가 주역구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부양자녀 세액공제 증액 문제로 세제 개편 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서 공화당 지도부를 초조하게 했는데요. 결국 루비오 의원의 요구가 법안에 반영되면서 루비오 의원이 반대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예, 어제 연방 하원이 먼저 단일 세제 개편 법안을 통과시켰으니까 이제 상원 통과가 됐으니까 모두 마무리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제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그대로 상원이 처리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법안 가운데 3개 항목이 상원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들을 없애고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법안이 다시 수정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 내용인데요. 연방 하원은 상원에서 수정해서 넘긴 법안을 오늘 오전에 다시 처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어제 하원 표결에서는 공화당 의원 12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227대 203으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예, 자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면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하는 거죠?
물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정식으로 발효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성탄절 휴가를 위해서 플로리다주로 떠나는데 떠나기 전에 법안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다 이런 비판이 나왔었는데 드디어 이제 뭔가를 좀 이루게 됐군요.
맞습니다. 오바마 케어 즉 이 건강보험 제도 대체나 국경 강화 그리고 세제 개편 등 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공약 약속했던 공약의 추진이 사실상 지지부진했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여러 현안 가운데 특히 이번 그 세제 개편안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매우 중요한 그런 현안이었죠.
물론입니다. 특히나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어서 이 세제 개편안 처리가 필수적이었는데요.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 민주당의 연이어패한 공화당으로서는 이 세제 개편안을 처리하면 한숨 돌릴 걸로 보입니다. 오늘 상원에서 세제 개편 법안이 통과된 뒤에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기자들에게 이 법안이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believe that this product will do two extremely important things for the country.
맥코넬 대표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중산층 세금을 감면해주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네, 상원에서 세제 개편안이 통과된 직후에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세제 개편안을 통과시킨 공화당 지도부를 칭찬하면서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킨 오늘 오후 1시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민주당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예상하시겠지만 부정적인 반응 일색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표결 전 본회의 발언에서 이날이 노동계층에게 불행한 날이지만 공화당에 돈을 대는 다국적 기업들과 부자들에게는 좋은 날이라면서 해당 법안은 세제 개혁안이 아니라 세금 강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낸시 펠러시 하원 민주당 대표도 어제 공화당 세제 개편안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표 한 표가 소중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 흔히 선거 때가 되면 자주 듣는 말인데요. 이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뉴포트 뉴스 선거구에서 버지니아주 하원의원 선거를 다시 검표한 결과 한 표 차로 결과가 뒤집힌 겁니다. 이런 일이 버지니아주 하원 40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한 표 차로 승자와 패자가 바뀌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표차가 거의 얼마 안 나긴 했습니다. 원래는 공화당 소속인 데이비드 얀시 현 의원이 10표 차로 이긴 걸로 집계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검표가 계속될수록 점점 표차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민주당의 셸리 심원주 후보가 한 표 차로 뒤집은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예. 자, 그럼 이번이 이제 재검표인데요. 결과가 확정된 겁니까?
뭐 아직 법원 인증 절차가 남아 있긴 한데요. 만일 오늘 법원 인증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 이 버지니아 주 의회 판도가 바뀝니다. 버지니아 주 의회가 17년 동안 공화당이 장악해 왔는데요. 이번 결과로 민주당 의원이 한 명이 더 늘어나면서 민주공화 양당 의석 비율이 50대 50으로 팽팽하게 갈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양측이 타협하지 않으면 법안을 처리하기가 힘든 의석수가 된 거죠.
예, 이 버지니아주는 지지정당이 확실하지 않은 이른바 이제 경합주의 하나인데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 이어서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11월에 주지사 선거가 있었는데 랠프 노덤 현 부지사가 승리하면서 민주당이 계속 주정부를 장악하게 됐습니다. 주하원은 그동안 66대 34로 공화당 의석이 훨씬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이 11월 선거 날 밤에 15석을 빼앗은 데 이어 이번에 재검표를 통해서 한 석을 추가했습니다. 반면에 주 상원은요 21대 19로 공화당이 계속 다수당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한 표 차로 의석을 내주게 됐는데 공화당은 어떤 반응인가요?
뭐 대체로 결과를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버지니아주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어제 성명에서 앞으로 2년 동안 주 하원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체계를 세울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선거가 끝난 지 거의 두 달이 다 돼서 이제 재검표가 끝났는데 이 버지니아주의 다른 선거구는 어떻습니까? 이제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주 하원 선거구 두 곳에 재검표가 남아 있는데요. 하지만 표차가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 한국에서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전 세계 겨울 스포츠 선수들이 막바지 연습에 한창인데요. 미국에서는 10년 후에 열릴 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벌써 준비에 들어갔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서부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가 오는 2030년에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전 조사 작업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는데요. 우선 목표를 2030년으로 했지만 빠르면 2026년에도 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다고 유치위원회 측이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 솔트레이크 시티가 이미 한 차례 동계올림픽을 개최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지난 2002년에 이미 동계올림픽을 개최했었습니다. 예, 당시 북한이 동계올림픽에 불참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 쇼트트랙의 김동성 선수가 실격 사건으로 논란이 된 바 있었습니다. 김동성 선수가 당시 이 남자 1500m 결승에서 1위로 들어왔는데 미국 선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실격당한 겁니다.
예. 자, 2002년이면 15년 전 일인데 이 올림픽을 개최한 지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다시 또 유치에 나서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 공동 유치위원장이자 지난 2002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이끌었던 프레이저 블록 씨는 18일 솔트레이크 씨가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는 202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린 뒤에 동계올림픽을 열면 후원받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2030년 유치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6년에 유치 경쟁에 나서는 도시가 없으면 이때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록 씨는 18일 예산과 시설, 직원, 교통, 환경 문제들을 논의한 유치위원회가 오늘 2월 1일에 전반적인 예산과 세부 사항 등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 솔트레이크 시티는 그럼 어떤 이유에서 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획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우선 시설 부분에서요. 기존 장소를 보수하는 선에서 경기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경기장이나 선수촌을 새로 짓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다른 도시들보다 훨씬 싼 12억 달러에서 16억 달러 사이에서 대회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록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솔트레이크 시티 당국자들과 주민들이 지난 2002년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했다는 자부심이 매우 크다고 하는군요.
예. 자 그럼 이 개최 도시 선정은 언제 하나요?
2030년 대회의 경우에는 2023년에 개최지를 선정하는데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2019년에 2026년, 2030년 개최지를 동시에 선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계올림픽의 경우에는 지난 8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프랑스 파리를 2024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했고요. 또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2028년 개최지로 동시에 선정한 바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솔트레이크 시티가 경쟁하게 될 이 후보지들은 어디가 있나요?
미국 내 도시로는요, 콜로라도주 덴버 그리고 네바다주 리노가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바깥으로는 스위스의 시온과 캐나다 캘거리 그리고 일본 삿포로시 등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올림픽 개최지 경쟁, 한 나라가 한 도시만 후보지를 낼 수 있으니까 미국 내에서 이 먼저 경쟁 도시를 좀 물리쳐야겠군요.
맞습니다. 미국은 2020년, 26년 대회 후보지를 내년 3월에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경쟁지인 덴버의 경우에 지난 1976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했다가 포기한 도시라는 점인데요. 경제적인 부담과 함께 환경 파괴를 이유로 동계올림픽 유치를 반대하는 여론이 커지면서 당시 결국 개최권을 반납한 바 있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솔트레이크 시티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유치를 환영하고 있나요?
예, 솔트레이크 시티 시장은 물론 유타주 주지사도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해외 투자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지지하고 있고요. 일반 주민들도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데요. 유타주 당국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주민 10명 가운데 거의 9명이 동계올림픽 유치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루커스 그레이엄이 부른 You Are Not There, 당신은 거기 없었다 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감상해 보시죠. Stories, and you know I tell them right. I remember you and I when I'm awake at night. So give it up for fallen glory. I never got to say goodbye. I wish I could ask for just a bit more time. Every step I take, you used to lead the way. Now I'm terrified to face it on my own. You're not. Songs, it's like you've got the right to know what's going on. As I struggle to remember how you used to look and sound, at times I still think I can spot you in the crowd. Every step I take, you used to lead the way, and now I'm terrified to face it on my own. You're not there to celebrate the man. They say you'll grow older and it'll get better still. Yes, I will, but no, it won't. They don't get it 'cause you're not there to celebrate the man that you made. You're not there to share in my success and mistakes. Is it fair? You'll never know the person I'll be. You're not there with m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방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수입니다. 진주,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네, 세상에는 예쁜 보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고 많은 보석 중에서도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혼인의 징표로 많이들 찾는 이 반지로는 최고로 쳐주는 보석이죠. 그런데요, 미국에는 누구든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면 발견한 사람이 가져가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남부에 있는 아칸소 주입니다. 미국 곳곳의 다양한 문화와 풍물,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자연의 주 아칸소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아칸소 하면 아마도 미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칸소주는 빌 클린턴 대통령의 고향인데요.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의 42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아칸소주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주입니다. 심지어 미국 사람들 중에 아칸소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사람도 제법 있었다고 해요. 아칸소는 영어로 ARKANSAS라고 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 그대로 알칸사스라고 읽는 사람도 덜어 나옵니다. 하지만 빌 클린턴 대통령 덕분에 언론에 아칸소주도 자주 노출돼서 이제 웬만한 미국 성인치고 아칸사스라고 읽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조실로스 아칸소주 관광국 공보관은 말합니다.
Probably have to say Bill Clinton. There are a lot of
아칸소가 배출한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있지만요. 가장 잘 알려지고 논쟁할 필요 없이 모두가 동의할 인물을 꼽으라면 역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꼽힐 겁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1990년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사람들이 아칸소주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아칸소주는 미국 동남부에 있는데요. 주 면적은 13만 7천 제곱킬로미터로 50개 주 중에서는 주 면적 순위 29위로 크지도 작지도 않은 주고요. 2017년 기준으로 인구는 약 300만 명입니다. 아칸소라는 주의 이름은 인디언 원주민 말에서 유래하는데요. 아칸소 발음을 어떻게 할지 이미 오래전부터 아칸소 주민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었다고 해요. 결국 1881년에 주의회가 아칸소로 발음하기로 하면서 일단락 된 거라고 합니다. 아칸소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낸 제리 우드워드 씨는 먼저 아칸소 주자랑을 해보라는 기자 말에 이런 대답을 하네요.
Well, Arkansas is a wonderful state. It's an outdoor.
아칸소는 아주 멋진 주입니다. 야외 활동을 하기에 알맞은 환경을 갖추고 있죠. 아름다운 강과 냇물이 있어서 낚시하기 좋아요. 특히 전국에서 송어 낚시로 가장 좋은 곳의 하나가 아칸소인데요. 그만큼 물이 맑다는 겁니다. 댐도 많고 호수, 연못도 많죠. 산도 좋고요. 이런 자연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칸소주 별명이 Natural State, 자연의 주인데요. 그만큼 자연 환경이 좋은가 봅니다. 아칸소주의 주도는 리틀 럭이고요. 한인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이름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도 바로 이 아칸소 리틀 럭 출신입니다. 남부주인 아칸소는 주 산업이 농업입니다. 특히 아칸소주의 동부와 남부 지역에서 농사를 많이 한다고 하네요.
And then on the eastern side of the state and on the southern side of the state is agriculture.
아칸소 동부와 남부 지역은 주로 면화와 쌀 농사를 하는 농촌 지역입니다. 지금은 좀 변했지만 그래도 목화는 아칸소주의 아주 중요한 산업입니다. 목화에서 씨를 빼내는 조면기라는 기계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조면기도 우리 아칸소주에 있습니다. 아칸소는 미국에서 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 중 하나고요. 닭도 많이 키우죠. 미국에서 가장 큰 닭고기 가공업체인 타이슨 푸드 본사도 아칸소에 있습니다.
아칸소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지역에서는 드물게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는 곳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반인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면 발견한 사람이 가져가도 되는 곳입니다. 조실로스 아칸소주 관광국 공보관 도움말 들어보시죠.
Diamond mine in the city of Murfreesboro, Arkansas. We're
아칸소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다이아몬드를 찾으면 찾은 사람이 갖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머프리츠버러 시에 있는 다이아몬드 분화구라는 광산이 있는데요. 1900년대 초 존 허들스톤이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했습니다. 광산이라고는 하지만 산이 아니라 넓은 들판 같은 곳입니다. 오랫동안 개인 소유 관광지였는데요. 1972년 아칸소주 정부가 매입해 공원으로 만들어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발견된 다이아몬드 중에 가장 큰 다이아몬드는 1924년 바로 아칸소 다이아몬드 분화구에서 발견된 거라고 해요. 세공하기 전의 크기가 무려 40캐럿이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공을 거친 다이아몬드에만 익숙한 사람들에게 광산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하기란 사실 쉽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2017년 한 해만도 1월부터 5월까지 발견된 다이아몬드가 180개가 넘고요. 그중에 1캐럿이 넘는 다이아몬드도 5개나 된다고 하니까 요즘도 혹시 모를 기대감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해마다 평균 6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 3월에도 한 10대 소년이 7캐럿이 넘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칸소주에는 세계적인 소매 유통업체인 월마트 본사가 있습니다. 월마트는 현재 전 세계에 6,300개가 넘는 매장을 가지고 있는 아주 거대한 유통체인 전문점인데요. 자연을 내세우고 있는 아칸소주와 월마트사, 어쩐지 살짝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다는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월마트 창업주였던 샘 월튼 씨가 처음 상점을 낸 곳이 바로 이 아칸소주였다고 합니다. 제리 우드워드 씨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Up in the western corner, Bentonville, Arkansas.
아칸소의 제일 서쪽 끝에 벤턴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칸소에서 상권이 가장 발달한 곳인데 벤턴빌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은 많아도요. 월마트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월마트 창업자인 샘 월튼 씨가 1960년대 다른 어느 곳보다 싼 값에 더 좋은 품질의 물건을 많이 팔아서 이윤을 남기겠다는 생각에 이곳 아칸소에 매장을 처음 열었습니다. 남들은 다 도시에서 가게를 열 때 월튼 씨는 시골 구석에다 문을 연 겁니다. 시골 사람들은 정말 그런 상점이 필요했죠. 월튼 씨는 사람들을 일일이 방문했고요. 상점을 찾은 고객들 형편을 다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요. 항상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소탈하고 검소했던 월튼 씨를 자주 봤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들이 많습니다. 강도 있는데요.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미국에서 제일 처음 1972년에 국립하천으로 지정된 강이 바로 아칸소에 있는 버펄로 강입니다. 200km가 넘는 긴 강인데요. 미국 본토 48개의 주 중에서는 댐이 없는 몇 안 되는 강 가운데 하나라고 하네요. 제리 우드워드 씨 설명입니다.
There's a lot of national, there's national parks. There's also national rivers. So the Buffalo River was
국립공원도 많고 국립하천도 많은데 아칸소주의 버펄로강이 미국 최초의 국립강으로 지정됐죠. 저도 여러 번 버펄로강에서 카누를 타곤 했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버펄로강은 낚시하기도 정말 좋고요. 물론 다른 곳도 낚시하기 좋은 곳이 많겠지만 버펄로 강의 석회암이나 사암이 만들어내는 자연 조건과 지류 때문에 브라운 송어나 무지개 송어처럼 흔치 않은 물고기들이 참 잘 잡힙니다. 브라운 송어는 보통 20kg이 넘는데요. 저도 제법 큰 송어들을 많이 잡곤 했죠. 정말 즐거운 기억들입니다.
네, 미국 곳곳의 문화,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자연의 주 아칸소 얘기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박영서였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친구한테 도움받거나 무언가를 부탁할 때 나 도와줄 수 있어? 부담 갖지 말고 여기서 부담 갖지 마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No pressure. No pressure. No pressure. No pressure. Pressure는 압력, 압박이란 뜻인데요. 주로 심리적인 압박감이란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no pressure는 부담 갖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There's no pressure, so don't worry. 부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Can you help me move next weekend? No pressure, though. 다음 주 이사 가는 거 도와줄 수 있어? 부담 갖지 말고. No pressure, but can you finish the project by tomorrow night? 부담 갖진 말고, 근데 프로젝트 내일 밤까지 끝내줄 수 있어? No pressure. No pressure. No pressure? No pressure. 오늘은 no pressure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Thanks for watching.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Vanessa Williams가 부른 Save the Best for Last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ometimes the snow comes down in June. Sometimes the sun goes round the moon. I see the passion in your eyes. Sometimes it's all a big surprise. 'Cause there was a time when all I did was wish you'd tell me this was love. It's not the way I hoped.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9년 12월 20일 오늘 미국이 중남미 국가인 파나마를 전격 침공합니다. 미국 정부는 국제 마약 밀매 혐의로 미 연방법원에 기소된 파나마의 노리에가 대통령을 체포하고 파나마의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라고 침공 이유를 밝힙니다. 노리에가는 1981년부터 파나마를 통치해온 파나마의 최고 실력자였습니다. 파나마 주둔 미군과 미국 본토에서 공수된 2만여 명의 병력이 동원된 미국의 파나마 침공은 이듬해 1월 3일 노리에가가 미군에 체포됨으로써 14일 만에 끝나게 됩니다. 노리에가는 체포 직후 미국으로 이송된 뒤 1992년 7월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파나마 침공이 미국의 명분과는 달리 국제법상 명확한 범죄 행위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유엔도 미국의 침공을 군사적 침공으로 규정하고 미국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1999년 12월 20일 오늘 마카오에서 포르투갈의 국기가 내려지고 중국의 오성 홍기가 개항됐습니다. 마카오가 442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포르투갈은 1557년 당시 포르투갈 상인들이 마카오에서 해적을 소탕해준 대가로 중국의 명나라로부터 마카오를 조차받아 지배해왔습니다. 그리고 442년간의 식민지 역사를 뒤로하고 마카오는 마침내 1999년 오늘 본국인 중국에 반환된 것입니다. 중국의 특별행정구가 된 마카오는 홍콩처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가 결합된 일국 양제의 원칙에 따라 중국 정부가 행사하는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반세기에 걸쳐 자치권을 누리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